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고 또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산타바바라 한인 교회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절기상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도착 또는 오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은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아니고 초대교회 이후 6세기 이후의 중엽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분이 정착한 것으로서 동방교회나 카톨릭에서 지켜오던 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도 똑같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오셨던 인간으로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억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강절인 4주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인간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다가오실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은 제가 산타바바라 한인 장로교회를 심우하게 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런 기념이 되고 기억되는 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셨듯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산타바바라 한인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 또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경험도 많지 않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곡히 기도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사모가 하나님의 신실한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또 성도님들과 함께 겸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하나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부족함 때문에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정의를 알려주며 사랑의 실천을 할 것을 권면하고 도전 주는 장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권면을 도전 주는 장에 마무리하는 결론에서 성경은 갑자기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제일이란 말의 원어의 의미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연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요, 비록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랑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되지만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헐적으로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늘 매 순간 매 초마다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좋든 안 좋든, 우리의 삶이 쉽든 어렵든 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에 늘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믿음, 소망, 사랑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거나 또 슬플 때나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있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있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요, 장식구로 우리가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한 주제이고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소망과 사랑은 우리가 다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실제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며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요,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요, 그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고요, 부족한 믿음이고요, 어쩌면 믿음이 없는 불신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상의 삶 속에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으로서,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고, 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요, 삶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실한 믿음에는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사거리에서 파란 신호등이면 멈춰야 되고, 또 빨간 신호등이면, 파란 신호등이면 달릴 수 있고 빨간 신호등이면 멈춰야 한다는 그런 교통 시스템을 잘 알고 또 믿고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신호등일 때는 달립니다. 그리고 빨간 신호등일 때는 멈춥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교통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파란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갈까 말까 망설인다면, 혹시라도 이게 빨간 신호등에 서 있는 차들이 그냥 갑자기 와서 나에게 사고를 내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근심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은 파란 신호등일 때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파란 신호일 때 달릴 수 없으면요, 내가 가야 할 곳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 할 곳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파란 신호등이 때 가지 못하면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 시스템을 믿을 때 우리는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호에 따라 믿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파란 신호등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믿고 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영적인 빨간 신호등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멈추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파란 신호등만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빨간 신호등만 주셔서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빨간 신호등도 주시고 파란 신호등도 주십니다. 우리가 가끔 어디를 급하게 가려고 할 때는요, 이상하게도 신호등이 계속 빨간 신호등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머피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급해서 가야 되는데 신호등이 계속 빨간 신호등이에요. 멈추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느끼세요? 보통 시간 똑같은 시간에 믿어볼까요? 그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짜증도 나잖아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하면서 짜증도 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빨간 신호등은 바뀐다는 거예요. 파란 신호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을요,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거리의 신호등은요, 교통량에 따라 이 신호등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빨리 다녀야 할 때는요, 파란 신호등만 계속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간 신호등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등에 맞춰서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는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해서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조바심이 나서 달린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다가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할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바로 그때 얻을 수가 없고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 생활에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영적 신호등에 따라 달리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빨간 신호등을 주시면요, 멈추시기 바랍니다. 파란 신호등을 주시면요, 하나님께 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등일 때도 와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가장 빠른 길은요, 가장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등에 따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럼 어떤 믿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믿고 일상의 삶에 적용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또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재림,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단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더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믿으며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또한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성부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성육신임을 믿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동행하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탄을 기쁘게 믿고 맞이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가 나의 죄사함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매일 삶 속에 우리가 되묻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해하기 쉽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능력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았고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을 때도 지구는 둥글었습니다. 물론 나중에야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둥근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입장에서는요,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늘 설명합니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애기야 애기야 내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내 생명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선한 뜻이 있단다, 나는 너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너가 잘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무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갓난아기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갓난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확실한 거예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선한 뜻은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생각을 우리의 짧은 지적인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또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요 반드시 믿고 우리 일상의 삶의 믿음 생활에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며 그 믿음이 우리 일상의 삶에 이루어지고 영향을 미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삶에 믿고 적용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항상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휴가를 가지도 않습니다. 딴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아기를 출산한 산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아기입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그 아기를 늘 보고 관심을 갖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요 항상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요 잠도 자야 돼요. 또 화장실도 가야 돼요. 이런저런 일도 해야 돼요. 항상 보고 싶지만 그 아기를 항상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드시지도 않으세요. 화장실도 안 가세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애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멈춤이 없고 결코 포기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때로는 변화무쌍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내 인간적인 삶이 잘 풀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봉사할 것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곧 의심하고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우리를 사망의 끝으로 몰지 않습니다. 완전한 실패로 절망의 나락으로 끝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실패로 조금의 그 절망으로 낙심으로 실패처럼 죽는 것처럼 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또 다른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출산할 때 요즘에는 수술을 하면 이 산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 분만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기를 출산할 때 산후의 고통을 엄청나게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자녀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없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선물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모들은요 이 고통, 산고의 고통이 겪고 나면 이것을 조금만 극복하면은 지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녀를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파도 그 산고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서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한 뜻이 있고 큰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때론 산고의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때론 인간적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고통도 시련도 아픔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이 아프고 힘듭니다. 슬픕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굳건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가 있었던 필라델피아에 2011년도 여름에 태풍이 불었을 때 넘어진 것을 제가 찍은 겁니다. 바로 저희 집 근처의 도로에서 이런 큰 나무들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의 뿌리가 어떤가요? 굉장히 짧죠. 누가 자른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입니다. 이게 자연 상태로 그대로입니다. 동부의 땅에는요 수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지면 나무들이 뿌리가 수맥을 찾기 위해서 나무 뿌리들이 땅 깊이 넓게 퍼지지 않는데요. 그냥만 있어도 수분을 쉽게 흡수해가지고요 나무들이 이렇게 쑥쑥 잘 자란다고 합니다. 수분이 쉽게 얻어서 빨리 먹고 빨리 자랐어요. 멋있게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강한 태풍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쓰러져 버려요. 쓰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뿌리 박히지 못한다면은 우리 삶에 닥친 시련과 고난 속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공동체 생활이나 개인 신앙 생활을 할 때는요 예상하지 않았던 시련과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나만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했었고요.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도 믿음의 동지들도 똑같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단지 정도가 다를 뿐이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일상의 삶의 뿌리 박히지 못하면은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하고 신앙을 떠나가는 그런 일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깊게 넓게 뿌리 박혀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을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일상의 삶 속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람은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하게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뿌리 박히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굳건한 믿음을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곳은 이제 시라키스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저도 소그룹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을 활동할 때 이제 막 20대 중후반 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그 어머니와 함께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한 믿음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님은 이 자매를 데리고 노방 등도를 다니셨고 교회를 충성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이제 조기 유학을 하면서 어머님과 떨어지면서 신앙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면서부터 이 시라키스에 오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그룹 활동했는데, 이 소그룹을 활동하면서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이 자매가 소망이 생겼어요. 평상시 아무 말 없던 이 자매가 어느 순간에 말하기를 얘기하더라. 아, 나도 이제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이 자매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의 뿌리가 깊게 일상의 삶에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간구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일상의 삶에 뿌리 박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직접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아리에 물을 부었고 그 물을 잔치에 갖다 준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주부를 접는 거, 안내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주일학교 사역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참여하다 보면요, 내 능력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분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지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하실 때 학업 중에 뭔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사업상, 직장 속에서, 학업 중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도 어느 순간에 뿌리 박히는 거예요. 한순간에 푹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바뀐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요, 이 견고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반복되어질 때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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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어지고 굳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요 이런 굳건한 믿음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했을 때, 한두 번 했어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더 견고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굳건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 놀라운 기적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하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정말 뿌리 박혀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